이사야 41장의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소송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참신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 소송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44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옛적에 세운 이 백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밝히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부제로는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역사의 연대가 나오고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보게 될 터인데 좀 굉장히 졸리운 시간인데 조시더라도 잠깐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과 관련된 특별한 두 백성을 이렇게 선정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셨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선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백성이요 특별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타 다른 민족과 달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타 다른 그런 모임과는 달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의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특별한 백성,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특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큘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포함하기에 앞서서 피큘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좀 남다른 기이한, 좀 색다른 그런 존재다 하는 의미입니다. 생활 방식이 틀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틀린 약간 좀 특이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특별한 방식,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성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도망자와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자, 외화 드라마에도 한번 등장했죠. 끊임없이 도망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러한 그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고 방랑자, 아무 목적도 없이 부초와 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길을 성취해 나가고 계셨는가, 그 내용들을 근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이제 형성되었고 이집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불타는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고통 중에, 압제 중에 있는 이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지 않는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환란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환란을 또 통과했고 마지막에는 가장 큰 환란을 통과할 것으로 이렇게 이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환란은 참으로 너무나 혹독한 환란이에요. 진짜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아주 힘든 환란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란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환란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환란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또 환란 중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 사람들에게 차근차근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중에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집트 강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부터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루는 그 광대한 땅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타 다른 민족과 달리 많은 환란을 받겠지만 우두머리 민족, 으뜸 민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를 끌고 가는 중심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마귀는 이 사실을 이제 그대로 간과하지 않겠죠? 예. 마귀의 공격 목표는 바로 이스라엘이 공격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위협하고 고통 중에 잡아넣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많은 예언의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낯선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민족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5장에 보시면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다시 포로로 가서 다시 귀환할 텐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로 52절 말씀입니다. 49절로 52절. 주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 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하고 또 너를 위하여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내 암소의 번식이나 내 양떼들을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52절 그가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고 마침내 내가 신뢰한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내 온 땅에서 헐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온 땅의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 제국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 제국의 중요한 심볼이 이제 독수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모세의 기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환난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기록하시는 이 글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땅이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죠. 인원도 인구도 적고 굉장히 좁은 영토의 국가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그 열방의 국가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참혹한 역사를 지금 지내왔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는 로마의 그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파멸시키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때 죽은 사상자 수가 60만 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살상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 뒤로 유랑과 박해의 생활을 이제 유대인들은 살게 되었고요. AD 135년경에 또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민족 운동을 또 이제 펼치게 됩니다.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 때의 일인데요. 이때 이제 마지막 반란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드리안 황제는 굉장히 난폭하기로 소문나 있는 그런 로마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AD 70년에는 그래도 그 통치권은 잃었지만 땅과 민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AD 135년에는 땅과 민족도 완전히 상실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땅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부터 640년까지는 우리 세속 역사에서 로마의 지배 시기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가나안 땅의 이름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이렇게 명명을 해서 지금까지 국기적인 명칭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AD 640년부터 1090년까지 이때는 이제 초기 아랍 시대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슬람의 그이 세력이 유럽을 아주 휩쓸고 있는 그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 성전이 훼파되어 있는 그 자리에 황금돔 사원을 이때 세워줬습니다. AD 1090년부터 1291년까지, 이때는 이제 라틴 시대가 되겠는데요. 로마 교황청에서 예루살렘 성지를 이제 탈환하겠다고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이제 일으킵니다. 1차에서부터 8차까지 이렇게 원정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30만 명이 학살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1250년부터 1517년까지, 이때 이제 맘루크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그 47명의 통치자가 바뀌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마치 이 팔레스타인 땅은 누더기 조각이 돼버렸어요. 마치 한 여인이 윤간을 당한 것처럼 완전히 그 산산조각으로 그 누더기 갈라진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은 참혹한 그 피해와 그 죽임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50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유럽 전체를 휩쓰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페스트가 이렇게 돌게 되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여기서 말살을 당했는데요. 이때에도 가장 피해를 본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물에 독을 탔다고 하는 그런 그 거짓 누명을 써서 약 100만 명 이상, 공식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D 1517년에서 1917년까지, 이때는 이제 오스만 터키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슬람 문화가 더욱더 강력하게 자리 잡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알라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로 이제 점령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와서 이제 아주 미약한 그 유대인들의 민족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바로 이제 국제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미약합니다. 굉장히 미약하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아주 미약한 운동이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나중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1917년부터 1948년까지는 영국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위임 통치를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일반 세속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이게 방황을 하면서 이 주변 국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이런 그 따돌림, 또이 환란을 이렇게 당하였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국가를 과연 세우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누가 보아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멸망한 국가에 이제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된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손을 세우실 때는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는 일이 이제 첫 번째 손을 들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손을 들으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할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기록에 미리 앞서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 이사야서 66장 8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한 민족을 하루 만에도 이렇게 탄생하실 수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또 앞두고 목사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 민족도 하루에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건물도 하나 이렇게 세우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2000년간 나라 없이 방황하던 민족에게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의 유럽 그 전반에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강하게 뿌리박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유럽 전역을 이렇게 집시와 같이, 방랑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가 자기의 고향인 것처럼, 자기의 터전인 것처럼 1000년 이상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에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 없이 이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돈이었어요. 돈을 벌려고 이렇게 무던히 애를 쓰다 보니까 주변 사람부터는 돈을 너무 밝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 지적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질감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고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유대인들끼리만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동화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따돌림 받는, 지탄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은 구세주를 살해한 민족이다 하는 이런 누명이 아니라 이런 그 지적을 받게 되어서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이렇게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한 가지 좀그 조그마한 사건이 하나 발생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국가 기밀 유출 사건입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프랑스의 그 드레푸스라고 하는 이제 정보 장교가 있었어요. 육군 대위 출신인데, 국가의 기밀을 이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다루는 이 드레푸스 대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에서 계속 그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프랑스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국가 기밀 유출 사건을 국가 기밀 유출이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종신형을 받게 되고 약 12년간 복역을 하면서 이제 진범이 이제 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죄로 이제 풀려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유심하게 지켜보던 한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데오드로 헤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스트리아 신문 기자였는데, 이 억울하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죄명을 가지고 이렇게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을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 나라 없는 서롬을 빨리 탈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 기자는 이것을 이제 그 신문에 기고를 하게 되고요. 조그만 그 책자를 하나 발간합니다. 유대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책자를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 하면서 이 책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 배포하고, 그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책자를 배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역을 돌면서 이제 순회 강연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유럽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팔레스타인 땅이 있다 하면서 순회 강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이민 운동을 데오도르 헤르셀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이주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주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이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이주를 했어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왕 그렇다면 내가 조상 땅에 가서 묻혀서 죽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는 일이 그때부터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데오도르 헤르츠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사람인데요. 국제 시온주의 운동 본부를 이제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온주의 운동이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데 시온주의 운동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회복시키려는 운동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발발합니다. 세계 1차 대전. 그 영국과 이제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국이 굉장히 전세가 기울어져서 전쟁이 굉장히 힘들게 돼요. 이때 가장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준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도움을 이때 주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인데요. 하임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임 바이츠만. 이 사람은 그 맨체스터 대학 교수이고 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무연화약의 제조 원료가 되는 아세톤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국 정부에 이렇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영국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천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누구냐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스차일드는 세계에서 그 제일 이제 제일 부자죠. 제일 부자인데 이 사람이 영국 정부에 자금과 무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독일로부터 승리하는 그 전승의 발판을 이제 삼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영국의 외무장관 제임스 발포화가 하나의 선언문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어떤 선언문이었냐면, 영국 정부는 위임 통치 중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민족적 영토 수립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면서 외교 문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국제적인 명분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제 1939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또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요.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합니다. 이때 약한 2천만 명 이상이 죽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는데, 이때 또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또, 그 환란을 또 통과하게 돼요. 이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악명 높은 독재자가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한 1,100만 명 정도 됐어요. 됐는데 거의 70%가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남아있는 인원이 300만 명밖에 없어요. 300만 명. 이제 300만 명 가지고 국가를 세울래도 세울 수가 없고 이제 아주 참담한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그 어두운 시간이 바로 동트기 전에 새벽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이 어두운 시간에 뜻밖의 그 결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동안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대학살 사건을 거치면서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여론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고 이 국제 여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7년 11월 29일 뜻밖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엔 결의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자고 하는 안건이 유엔에 이제 상정하게 됩니다. 이때 약한 50개국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33대 13이라는 그 숫자로 이스라엘을 자치 독립국가로 이렇게 세워도 좋다는 그 승인이 유엔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기쁨과 이제 환호성이 터졌죠. 이게 이스라엘의 그 국가가 이제 탄생하는 그 놀라운 순간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그 초대 그 수상이 이제 벵구리온 수상이 되겠습니다. 이 수상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감격스러워하시면서 그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시편 126편을 이제 낭송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그 시편 126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극심한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과하는 아주 암울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1947년 11월 29일 유엔 전체가 결의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서 자치 독립국가로 탄생하는 일이 이제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지역에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국가를 세우는 건 좋지만, 2000년 동안 자기 땅인 줄 알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제 저항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그 독립에 대한 기쁨은 잠시뿐이고, 중동 제1차 전쟁, 중동 제2차 전쟁, 중동 3차 전쟁, 중동 4차 전쟁을 이렇게 거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또이 환난을 통과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남지 않은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차 중동 전쟁은 6.1 전쟁으로 이제 대단히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1차 중동 전쟁이 1948년에 이루어졌고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약 20년의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원도 몇명안 됐고 한 60여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지중해 바다에 다 쳐넣겠다고 호언을 장담을 하면서 이 소련제 그 무기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강력한 국가들이에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굉장히 강력한 국가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이 최신의 무기로 이제 장착을 해서 한번 그 본때를 한번 보여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이제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됩니다.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 전투력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죠. 아랍의 인원과 이스라엘의 전력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아랍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러한데 이스라엘이 공군력을 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비행기 약 한 200대가 이제 출격을 하는데요.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이집트 이제 비행장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때 레이더망에 이제 200대가 출동하면 금방 걸리기 때문에 이 바다 수면과 거의 일치한 그 저공 비행으로 이스라엘을 침투해서 이집트에 침투를 해서 이집트 그 비행기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일을 이제 진행합니다. 바로 이집트 비행기 한 300여 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요. 이어서 시리아, 레바논 그쪽 지역에 있는 것도 다 폭격을 해서 이 아랍군의 그 공군력을 완전히 박살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승기를 이제 부여잡고 이 6일 만에 이 6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7일도 아니고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끝냈습니다. 7일이 곤란한 거죠. 7일은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6일 만에 끝나야 되는데 6일 만에 그 아랍의 모든 전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진행된 일을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한 그 팩트로 우리는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이렇게 탈환했고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 전체를 탈환했고 그리고 가자 지구 지금 팔레스타인 그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구를 차지했고 또 북쪽으로는 그 시리아 지역인 골란고원을 이제 탈취했고 요르단 서안 지역까지 점령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6일 동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차 중동 전쟁이 또 이루어지는데요. 약 한 6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랍은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조그만 이 나라를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좀 완전히 어떻게 하면 요거를 좀 박살낼까 또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항상 아랍 지역에서 공격을 할 때에는 어떤 날 공격하냐면 안식일 날 공격해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안식일 날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날을 정했냐면 욤키푸르라는 날을 정했습니다. 욤키푸르는 아시겠지만 대속죄일로서 7월 1일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그 성대하게 치르는 그 명절이 되겠는데 그 날에 이 아랍이 이집트와 시리아 군이 선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때 개전 48시간 만에 이스라엘 17개 여단이 전멸합니다. 이 사실을 안 미국이 이스라엘은 이제 풍전등화예요. 완전히 이제 뭐 이 국가의 존립이 이제 망쳐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이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전을 해서 극적으로 반격을 해서 다시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꺼져가는 이스라엘 참 그 위기의 순간이 한 번 두 번도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제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9절 8절 9절 그 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뒤편에서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지리적으로도 요충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혼자만의 힘으로도 지키기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국제적인 정세가 움직여지고, 미국이 움직여지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호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양면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의 충만한 때까지 이스라엘이 눈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환난 중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2000년 동안 환난 중에 내어주셨어요. 그 환난을 내어주신 그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 짓밟힘이 이루어지지만 반면에 다른 한쪽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죄의 허물로 드려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환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겪었듯이 우리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도구에 대해서는 마귀가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비유를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을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임박해 있구나. 그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에는 걸맞지 않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끊임없이 짓밟힘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파괴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언제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도래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절대로 평화는 오지 않는다. 평화가 오는 그 시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평화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잠시 잠깐 그 평화를 가장한 사람이 올 텐데요. 대환란기 때에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장해서 이 예루살렘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환란을 통과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야곱의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짓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이렇게 굳건히 이렇게 감내하시고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